저희가 사도행전 16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제 바울 일행이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이제 디모데라는 그 제자를 만났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루디아에 관한 이야기를 14절에 도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세국 감장수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 16절서부터 같이 잠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니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니라.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을 가르친다 하매 무리가 다 같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시키라고 하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차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점을 친다는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알아맞힌다거나, 뭔가 이렇게 지금 눈에 보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맞추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 문화 자체가 이렇게 점 문화, 점을 보는 것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한국에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점을 너무 쉽게 이렇게 이제 보죠. 그리고 대기업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점을 보고, 그래서 이 조금 영험하다 하는 점집은 뭐 사람들이 줄을 그렇게 섭니다. 또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직접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언 기도라는 것을 이제 받으러 이제 많이들 다닙니다. 물론 저희 독립침례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이 예언 기도라는 것도 사실 이 점을 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포장된 그런 거에 불과하지요. 다 이게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예언 기도라는 것이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쨌든 이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 이 영은 이게 성령님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이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점을 치게 하는 이러한 일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이제 소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아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이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 이 중에 지금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아주 정확한 말이죠. 이 사람들, 이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얼마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도, 하나님에 대한 이 수식어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아유,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그렇죠? 자, 이말 자체로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고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마귀가 분명히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귀가 삼지창 들고 뭐 무슨 빨간색의 이렇게 꼬리도 뭐 이렇게 뾰족하게 화살촉처럼 꼬리 있고, 마귀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나요? 아니죠. 마귀가 오히려 자기 정체를 속이려고 사람들에게 마귀란 이런 것이야 하고 만화처럼 그려놓은 게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는 마귀는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렇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게. 그렇죠. 남들을 속여야 되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포장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보다 더 종교답게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빛의 천사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귀가 이렇게 이런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문제는 이것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진리와 비진리를 섞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성령님은 일관되게 진리에 관해서 진실한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거짓말을 섞어 넣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영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들을 시험하라.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목양자 또는 이 어떤 뭐 교회에서 뭐 집사 이런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책임이 더 크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 앞에서 나와서 할때제 안에 있는 이 영,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영이, 제 영이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귀가 이렇게 진리에 속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진리를 말함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점치는 여자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이 소녀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우 이런 점치는 여자도 지금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네 하면서 신기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복음 선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여자가 완전히 그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한 영에게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가다가 여러 사람에게 이 설득력을 얻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살짝 섞어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 몰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부분적으로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가 그 사역을 그러한 마귀의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뭔가 막 맞는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평상시에 어떤 그 이 교리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건전하지 못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는 그건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귀를 기울이고 맞는 것 같아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을 때 엉뚱한 소리를 그 사람이 하게 되면 연약한 지체들이 다 거기에 물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교회적으로 저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영들에 대한 이 분별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경우에 마귀들의 증언을 그래 고맙다 너 잘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고 그것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31절부터 이제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한번 펴보시면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이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더니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다 하매. 자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대단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대단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참 나를 증언하면서 참 성령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 보니까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그들이 다 심히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한 즉 그들이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이 소녀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전도 사역을 돕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제 그녀에게서 그 영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귀를 내쫓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위임을 주실 때에도 이러한 이 권능에 대해서 이제 주시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이 우리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한 즉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전 세계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즉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을 말하고 뱀들을 집어올리고 이게 뱀이 독사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안수하면 다 낫고 이런 것들을 다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했고 그들이 사도라 불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는 않았어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람도 사도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쭉쭉쭉쭉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 이것은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표적. 표적은 누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유대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죠? 헬라인은,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적은 유대인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는 애초에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표적으로, 국가가 시작될 때부터 표적으로 다루셨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표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할 것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예수님도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이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표적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의 그 뒷절에 보시면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은 말씀의 확증,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것을 확증해 주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뜻이 온전히 이 성경 안에 이제 다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 마귀 들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막 쫓아낸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영들, 그 더러운 영들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내게 어떤 파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막 예수님을 빙자해서 이렇게 막 뭐 나가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그 영에게 눌려서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범에 따라서 이제 이 마귀를 협조자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나서 그녀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이 여자 아이를 이 주인들이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지금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 지금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 헬라 문명권에 있는 이 사람들, 로마 문명과 헬라 문명권에 있는 이 사람들도 다 이교도들로서 그러한 어떤 그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러한 사회인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영험한 그러한 어떤 무당이었는데, 이 여자가.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게 됐으니 얼마나 금전적으로 이제 손실을 많이 이제 보겠어요. 앞으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지금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의 이 복음 선포를 마귀가 돕는 척 하면서 사실은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 복음 선포 사역을 무력화 시키려고 사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 법을 이용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마귀가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이제 협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눌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행정관들이 이 사람들의 옷을 다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빌립보 간수 이야기까지만 오늘 같이 하십시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간수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지금 갇히게 된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어서 여기서 벗어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때에 바울 일행이 야 이렇게 찬송하고 있으면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착고들이 다 자동으로 풀어질 거야.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송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또 잠깐 쉬라고 감옥 안에 이렇게 제한해 놓으셔도 주님께서 하셨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단순히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 이것의 표현으로 지금 찬송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바울 일행도 지금 마찬가지죠. 물론 5장은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지금 동일한 심정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 당연히 그냥 그렇게 수치당하는 것, 그거 당연한 일로 그냥 여기는 것이 그냥 그걸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만나는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곤란한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가벼운 공격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를 꼼짝없이 이 완전히 한쪽 코너로 몰아가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그러한 상황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뭐 방탕하게 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겨보고자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분투하는 중에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라기 대언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대언자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욥의 아내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사실 여기 점잖게 죽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욥이 이러한 모든 이러한 곤란한 일을 겪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이 옆현내가 욥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바로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옮겨지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물론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 그 이 우리가 참 이 지금 당하는 현재에 잠시 받는 이 가벼운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중한 무거운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셋째 하늘로 딱 옮겨진 순간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 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주셨을 그 영광의 중한 것, 영광의 그 무거운 것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취한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한 일을 겪다가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다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십시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대단히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도하지요. 기도도 하는데 찬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는, 이 순간에 찬송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정말 전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렇게 하셔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그 마음이 될 때에 찬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기 아시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풀어주시면 또 풀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서 또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이고, 안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것도 아멘이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냥 가는 것이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아멘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순간에 찬송하십시다. 네, 이것을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서 승리 전에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제가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이후에만 찬송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 이전에 마치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왜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랬더니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이것들이 다 표적이죠. 지금 다 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베푸시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다 찬송하면 다 감옥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가 이게 편할 날이 없어요. 지구가 계속 지진 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지금 특별하게 이런 일들을 이제 일으켜 주셨고, 그래서 이 감옥이 다 열리고 결박이 풀리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감옥의 간수가 자고 있다가 깨보니까 다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죠. 그래서 지금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 놓치면은 대신 사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죽느니 아예 죽는 게 낫겠다고 그냥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걸 제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간수는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어떤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일의 어떤 대가로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대답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러니까 이 영어로 치면은 what, 왓이 해결책이 아니라 사람, 후, 사람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지금 무엇, 어떤 일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사람이, 누군가가 이 사람이 지금 구원한다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또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집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교파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집이 자동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이지 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같이 구원을 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자꾸 좀 그러잖아요. 당신 올라갈 때나 저기 뭐야 발 잡고 올라갈 테니까 발목 잡고 올라갈 테니까 뿌리치지 말아달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와 또 간수의 집에 속한 사람들 모두에게 일단 복음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치료해 주고 나서는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으로 지금 침례를 구원받고 침례 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족도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없이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가족들도 다 듣게 된 것이고 근데 그 가족들이 듣게 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간수가 지금 먼저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가족의 영향을 미쳐서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졌고 마침내 믿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수 한 사람이 믿으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믿음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사람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서 아무도 이 복음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자꾸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면서 가족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에게 다 복이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즉시 침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고 즉시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이상적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그냥 구원받은 즉시에 구원받는 것, 침례받는 것, 이게 침례받는 방법 중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